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이 모든 게 KBS 오디오북 덕분입니다.
전부 저 때문에 벌어진 일이에요. 에밀리 오스틴 지음, 성우 유인선 읽음. 제1장, 대림절. 폭발이 있었던 게 틀림없다. 응, 귓속이 울리고 어디선가 여자의 비명이 희미하게 들린다. 주변이 온통 캄캄하다. 눈을 몇 번 깜빡여본다. 안 보여. 안 보인다. 깜깜해. 한 번 더 깜빡이고서야 햇빛을 본다. 바로 앞에 보이는 건 길쭉한 신호등의 실루엣이다. 녹색 불이지만 나는 움직이지 않는다. 고개를 돌려보니 베이지색 벤이 찌그러진 후드에서 연기를 내뿜고 있다. 콘크리트 도로 위에 흩어진 유리 조각들. 이제야 기억난다. 커피를 한 모금 하려던 찰나였다. 빵 하는 소리에 백미러를 들여다봤고 미니밴이 내 차 트렁크를 들이받는 순간을 목격했다. 에어백이 터졌고 그대로 얼굴을 얻어맞았다. 나는 지금 에어백이 분출한 정체불명의 회색 먼지에 보온병이 쏟아낸 뜨거운 액체까지 뒤집어쓰고 있다. 비상등을 켜고서 다시 백미러를 들여다본다. 어떤 여자가 비명을 지르며 벤에서 뛰쳐나온다. 이쪽으로 돌진한다. 운명을 닿은 커피는 자동차 시트의 얼룩으로 내 가슴께의 화상으로 자리 잡았고 나는 차 안에 퍼진 커피향에 압도당한다. 햇빛이 눈을 찌르고 귓속은 여전히 웅웅거린다. 눈을 감고서 눈꺼풀 뒤에 어둠에 정신을 집중한다. 여자가 똑똑똑 다급하게 창문을 두드리지만 눈을 뜨지 않는다. 나는 과도한 자극에 주르륵 울어버리는 경향이 있다. 눈을 감고 있으면 이 하찮은 발작을 막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눈을 안 뜨네?
창문 너머로 여자의 목소리가 나지막이 들린다.
죽은 거야?
나는 눈을 감은 채 팔을 내줘 생존을 알린다.
왜 눈을 감고 있어요? 내가 사람 죽인 줄 알았네.
이 여자는 모든 사람이 눈을 감고 죽는다고 생각하는 걸까?
내 말 들려요?
여자가 다시 창문을 두드린다. 공공장소에서 울지 않으려고 눈을 감고 있다고 구구절절 설명하거나 사람은 눈 뜨고 죽을 수도 있다는 으스스한 진실을 일깨워주느니 그냥 눈을 뜨는 게 낫다. 새하얀 빛이 밀려든다.
어떡해.
눈물방울이 코끝에서 뚝뚝 떨어지자 여자가 어쩔 줄 몰라한다. 괜찮아요. 나는 거짓말한다. 10살이었을 때 나는 키우던 토끼의 사체를 발견했다. 사과를 나눠주려고 달려간 참이었다. 과일을 나눠먹는 대신 숨이 멎은 토끼의 털가죽을 마주했다. 눈을 크게 뜬 채로 죽어버린.
괜찮아요? 저기 피가 나고 있어요.
얼굴을 백미러 가까이 가져가 들여다본다. 피가 흐르고 있다. 또 거울 속에 나는 충혈된 눈에 창백한 안색으로 울먹이고 있다. 하지만 어쩌면 사고 전부터 이 상태였을 수도 있다. 최근에는 거울을 거의 보지 않았다.
그리고 팔도...
여자가 내 팔을 가리킨다. 내려다보니 한쪽 팔이 비정상적으로 무릎에 얹혀있다. 에어백의 충격이 팔을 부러뜨렸거나 탈구시킨 것 같다. 차도 팔도 망가졌지만 응급실까지 직접 운전하기로 한다. 구경거리가 되고 싶지 않다. 요란한 구급차 안에서 내 몸 이곳저곳을 눌러대는 구급대원들에게 둘러싸여 있느니 다른 벤에 한 번 더 치이는 게 낫다. 가속페달을 너무 살살 밟고 있어서 차가 속도를 거의 내지 못한다. 쏟아져 나온 장기 마냥 핸들에 에어백을 늘어뜨린 채로 천천히 도로를 기어간다. 내 차 뒤로 커다란 흰색 트럭이 바짝 붙어있다. 계속 경적을 울려댄다. 지금 저 차에 또 치면 충격을 막아줄 건 아무것도 없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핸들을 움켜쥔다. 트럭이 지나간다. 날 잡아먹으러 쫓아온 포식자를 보듯 노려본다. 핸들을 쥔 손에 힘을 주고 내가 언젠가 죽으리라는 현실, 단지 지금 이곳에서 숨쉬고 있는 존재일 뿐이라는 현실을 되새긴다. 부주의한 운전자가 나를 단숨에 없애버릴 수도 있다. 나는 이토록 부서지기 쉬운 몸 안에 갇혀 있으니까. 도로에서 벤에 치일 수도 깔릴 수도 있다. 포도에 목이 막힌다든가 벌독에 알레르기가 있을 수도 있다. 나는 정말이지 덧없는 존재로서 데이지 꽃잎에서 뛰어오른 조그만 벌레였어요. 그대로 사라질 수도 있다. 어둠 속으로 흔적 없이. 손가락 마디 주름을 바라보며 의식적으로 숨을 쉬어본다. 나는 동물이야. 피와 뼈로 이루어진 하나의 유기체. 길가에 선 나무들을 천천히 스쳐 지나갈 때 그것들을 주의 깊게 들여다본다. 아슬아슬한 죽음에 관한 생각들을 몰아내기 위해서. 저기 소나무가 있다. 단풍나무. 또 다른 소나무, 전나무, 내 죽음도, 내가 사랑하는 이들의 죽음도 결코 피할 수 없겠지. 또 소나무.
어? 자기야!
KBS 오디오북.
접수 창구로 가서 직원의 시야 한가운데 자리 잡는다. 직원이 서류에서 고개를 들고 나를 맞이해 주길 참을성 있게 기다린다. 그동안은 그의 책상 뒤편에 붙어있는 포스터를 차례로 읽으며 매 순간이 나를 궁극의 목적지, 즉 죽음으로 데려가고 있다는 사실로부터 주의를 돌리려 애쓴다. 어떤 포스터의 제목은 이렇다. 인유두종 바이러스. 어색하게 붙은 느낌표가 눈길을 사로잡는다. 포스터 속 모델은 공격적일 정도로 활짝 웃고 있어서 거대한 치아 하나하나를 들여다볼 수 있을 정도다. 모델의 빛나는 눈을 보고 있자니 어떻게 해야 저만치 행복해질 수 있을지 궁금해진다. HPV 감염 위험에서 벗어나는 게 저만큼의 희열을 주는 걸까? 그렇다면 나도 한방 맞아야지.
오늘은 어떤 문제로 오셨나요?
마침내 간호사가 묻는다. 아무래도 내가 아직 HPV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게 문제라고 말하고 싶지만 속으로 할 말을 되뇌고 있었기에 이렇게 말한다. 작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뭐라고요?
그가 놀란 눈으로 날 올려다본다.
사고를 당했어요?
네.
저런, 괜찮아요?
이상한 질문이군. 지금 여기 응급실에 환자로 와 있는 것 자체가 괜찮지 않다는 뜻 아닌가? 질문이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도 나는 이렇게 말한다. 네, 괜찮아요. 아니, 잠깐. 아마 팔이 부러진 것 같긴 해요. 전반적으로는 괜찮아요. 잘 지내셨어요? 그가 일어서서 내 팔을 살펴본다. 그러고는 내 눈을 똑바로 보며 실눈을 뜬다.
오늘은 평소 오실 때보다 훨씬 차분하네요.
적절하게 받아칠 말을 찾지 못하고 나는 더듬거리고 만다. 감사합니다. 평소 올 때는 차분하지 않음으로부터 대화를 옮겨야 한다는 조급함에 지금 말하기로 한다. 그리고 저 HPV 예방접종도 하고 싶은데요. 내 차례를 기다리면서 대기실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둘러본다. 저마다 어떤 증세로 내원했을지 상상하며 나름대로 진단을 내린다. 저 남자는 독감인 것 같고 저 여자는 암인가? 꼬맹이는 꾀병 같은데. 대기실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진단을 내리고 나자 저 멀리서부터 익숙한 목소리가 날아든다.
어머나, 또 오셨네요.
간호사 한 명이 손을 흔들고 있는 모습이 시야 가장자리로 들어온다. 일단 못 본 척한다. 바닥 타일을 뚫어져라 본다. 내 마음도 몰라주고 간호사는 다시 소리친다.
여기요.
어금니를 꽉 물고 돌아본다.
반가워요.
그녀가 외친다. 나는 엷게 웃어 보인다. 반가워요, 애설. 애설이 마주 웃어주는 사이 레리라는 이름의 또 다른 간호사가 애설 쪽으로 걸어가다 고개를 돌려 나를 본다. 레리도 손을 흔든다.
또 오셨네요. 맞죠?
내가 고개를 끄덕인다.
여기서 일하세요?
내 옆에 앉아있던 환자가 묻는다. 아니요. 내가 대답하는 순간 병원 청소부 프랭크가 날 가리키며 외친다.
에이, 오셨구만.
진료에 앞서 문진을 받는 중이다.
복용 중인 약 있나요?
아니요. 최근에 비타민 D를 많이 먹고 있긴 해요. 지난주 응급실을 찾았을 때 당직이는 내게 별 문제가 없다면서 비타민 D 보충제를 복용해보라고 했다.
비타민 D만요? 다른 약은 없고요?
없어요.
신장질환 가족력이 있나요?
아니요.
혹시 임신 가능성은요?
없어요. 간호사는 내 대답을 받아 적으며 입술을 삐죽한다. 나는 그 입모양을 그녀가 나를 재단하고 있다는 표시로 받아들인다. 나는 어떤 약도 복용하지 않고 있다고, 다시 말해 피임약도 복용하지 않는다고 말했고 임신했을 가능성도 없다고 대답했다. 종합해보면 내가 싱글이라고 암시한 셈이다. 하지만 아니다. 나는 레즈비언이고 그래서 다행히 임신이라는 성가신 위험에서 벗어나 있을 뿐.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간호사가 다시 묻는다. 전혀요. 간호사가 또 한 번 입술을 삐죽거린다.
이거 조금 아플 거예요.
의사가 경고한다.
괜찮아요.
나는 끄덕인다. 의사가 내 팔을 잽싸게 움직인다. 당황스럽게도 뚝 하는 소리가 난다. 옆에 있던 간호사가 놀란 듯 눈썹을 치켜올린다.
환자분, 움찔하지도 않네요? 용감하기도 해라.
감사합니다.
내가 끄덕한다. 아프지 않았으니까 움찔하지 않은 거다. 하지만 간호사한테 용감하게 보이고 싶으니까 사실대로 말하진 않을 거다. 아팠어야만 하는데 아프지 않았다는 사실이 건강 문제의 더 큰 적신호 같기도 하고. 간호사가 나를 빤히 쳐다본다.
괜찮으세요?
그녀가 묻는다.
뭐가요?
나도 쳐다본다.
괜찮냐고요?
그녀가 다시 묻는다.
아,
나는 끄덕인다.
네, 괜찮아요.
예전에 한번 팔이 부러진 적이 있다. 4학년 때였다. 철봉에서 아슬아슬 고개를 하다가 총 맞은 새처럼 정글짐 아래 자갈 위로 떨어졌다. 반 아이들이 나를 에워쌌고 나는 거기에 누워 애들 얼굴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언제나 주목받는 게 싫었다. 팔이 부러졌는데도, 그리고 이내 끔찍한 고통이 밀려왔는데도 나는 아이들이 모두 흩어질 때까지 눈 하나 깜짝 않고 괜찮다고 했다. 물론 괜찮지 않았다. 팔꿈치뼈 두 군데가 골절됐었다.
매일 깁스 주변이 붉어지는지 봐야 해요.
의사가 지시한다.
네.
고개를 끄덕인다.
그리고 팔에 열감이 있거나 열이 나면 바로 응급실로 오세요. 알겠죠?
그럴게요.
다시 끄덕인다. 의사는 진료 기록을 넘겨본다.
보니까 최근에 병원 자주 오셨네요. 가슴 통증과 호흡곤란을 호소하셨는데 아직도 그래요?
네, 가슴이 자주 답답해요.
공황발작 같은데요.
의사는 기록을 내려다보며 덧붙인다.
정신과에 소견서를 보내드릴 수 있어요.
의사들은 늘 정신과 의사한테 소견서를 보낸다. 그러고선 뭐가 어떻게 되는 건지는 들어본 적이 없다.
그 전까진 비타민 D 보충제를 복용해 보시겠어요?